구약성경 413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언제나 국가적 비상사태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 여겨지는 사건들이 참 많지요. 가장 우선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삶이 떠난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상태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해야 될 그때에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앞에 크나큰 시련이 또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외침입니다. 전쟁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지난 200여 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가시로 자리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라도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그들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세 국가가 있었죠. 애굽, 바벨론, 오늘 본문의 블레셋입니다. 철천지 원수지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한 그 감정 이상으로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시적인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주 강대한 도시가 있는데 해안 지역에 대표적인 다섯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다섯 도시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중추적인 핵심 도시인데 이 가사, 가드, 아스돗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봅니다. 337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고 가나안 정복길에 나서지요. 열두 지파는 이미 땅은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지도상에 땅은 분배가 되어졌고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여 내어 쫓으라. 이것이 명령이었죠. 그런데 11장 2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 말이 등장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모두 진멸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저들의 힘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겨두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어서 저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남겨두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겨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남겨둔 그것으로 인하여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지고 또 화근이 되어지는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가사는 삼손이 들릴라 여인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눈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블레셋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완전히 진멸하였던들 태어나지 아니하였을 여인 들릴라와 골리앗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용납할 때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장성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피폐케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케 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죄는 우리 안에 그렇게 파고들어옵니다. 늘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군사 이론 가운데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칩을 일정한 간격대로 쭉 세워놓고 칩 하나만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칩 전체가 허물어지는 도미노 게임. 한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도 조만간에 공산화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다섯 곳 모두가 군사적 기지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인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주 생산 품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우선된 주 생산 품목은 철입니다. 철은 무엇을 만들 수 있죠?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 생산 품목이 뭐냐면은 술입니다. 무기와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둘 다,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품목들이죠. 예. 강력한 힘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이고, 또 싸움의 원인인 이 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인 폭력자를 양산하는 것, 무기와 술이었죠. 이처럼,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은 참으로 싸우기에 너무나 힘든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그 사사 삼손을 마음속에 떠올렸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제3의 삼손과 방불한 구원자와 구원의 손길과 승리의 손길을 맛보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들이 마음에 품었을 법합니다. 기대하였겠지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이제 아벡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난 4천명의 군사가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생각 속에는 당연히 승리를 점쳤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백성이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에 적지 않이 당황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학적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 아니하고 패하게 하셨는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요? 바로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패인 원인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자.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제사와 예배의 중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 역할로서 이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길이가 한 113cm 넓이와 폭이 68cm 아주 단순한 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품목들이 있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헤맬 때에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 만나가 담겨진 조그마한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끊임없이 기억해 하는 상징적 증거물인 거죠. 내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가나안에서 또 오고 오는 너희들의 후손들 앞에 세대들 앞에 이와 같이 함께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주관할 것이고 보호하고 승리로 너희의 생을 일관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물 속에 담겨진 놀라운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당신 스스로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은 없다. 파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 언약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너희에게 안길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또한 광야에서 뭐 배불리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는 내가 보장할 것이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또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 제사장 계열은 누구의 후손들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 이방 민족들 앞에 제사장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이요 만나요 또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눈과 마음을 항상 고정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잘못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어떤 마술적 힘을 지닌 그러한 신령한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터에 우리의 전쟁터에 계시지 아니한 거로 언약궤를 실로해서 갖고 오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심으로 곧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언약궤는 저들 승리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신을 전쟁터로 모셔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승리를 안겨달라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신들 앞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 신을 모셔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익히 이스라엘의 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벌어진 일, 홍해에서 벌어진 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저들은 이 전쟁에 모시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 이 전쟁에선 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게 됐겠죠. 그러나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집니까?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9배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대패합니다. 게다가 언약궤마저도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 비나스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놀라서 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 국가전에 국가 간의 이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의 대행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고대의 전쟁에서 블레셋 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던 그런 사건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쾌한 서력전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바로 저들 다곤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각각 에벤에셀과 아벡의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외쳤더라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디안과 시내산의 인격적이며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다는 점. 하나님을 전쟁의 애군을 막아주는 부족신 정도로만 취급하였습니다. 전쟁의 액마귀로 취급하였지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과 욕심 아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조작하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어쩌면 두 종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종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일에 내 소원대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있지요. 우리는 후자의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과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가 언제라도 호소하면 외치면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시선을 여셔서 내 소원을 하나하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그 작은 소원 그거 하나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위를 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짐짓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좋아하실 거야. 아니, 그런 부분을 좋아하셔야만 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둘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은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래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기독 학생회 주관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학 토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당대의 영국 그 복음주의 신학자요 의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기독교 대표자로 섰습니다. 또 한 사람은 비기독교인으로서 영국의 그 당시 최고의 논리주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토론 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세계 교회와 비기독교인들이 이 시선이 모두 이 토론장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토론에 불참하기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 없어 하는구나. 꼬리를 내렸다. 결국 기독교가 졌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토론을 불참한 사유의 변인,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지극히 미약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학문의 결정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이 납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존재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냐? 아니지요.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 아래서 조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되는가? 시편 20편을 결론으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815면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 제목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이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모든 전쟁의 대상국들은 다들 강력한 그 나라들입니다.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에 앞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말과 병거와 창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저들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떠한 세력도 나를 이겨낼 세력은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어 표현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You are mine이에요. 너는 내 거야. 바다의 물이, 뜨거운 풀무불이 너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너희 머리털 상치 않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몸이 해함을 당치 않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세상에 무슨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온 천지의 주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죠. 바로 이 시편 20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 품목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또 시편 20편의 고백에 고백을 의지하고 또한 고백을 함으로 하루하루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조그만 바람에 불어도 넘어지는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기에 우리는 실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일들,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지 아니하느냐. 물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 가운데를 행할 때에 그것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양손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